다니엘 다섯 번째,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삽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실력도 쌓아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직장이나 어떤 단체, 우리의 상사, 보스입니다. 비롯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나의 편으로 만들지만은 어느 날 정권이 바뀌거나 또 윗사람이 우리 보스가 바뀌면서 그동안의 그 모든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화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타협도 하고 소신도 바꾸고 정치가들은 정당도 바꾸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철새라고 부릅니다. 철새. 그런데 괜히 사람만 취해지지 세상 일이 그렇게 사람 생각대로 전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오는 다니엘의 일생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살아가야 하는 그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니엘이 모험에 빠져서 사자굴로 던져지지만은 살아나온다는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이야기로만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벌어지는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인생 포기하고 되는 대로 그냥 삶 밑바닥에서 인생을 헤매겠지만은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데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소년 시절에 뜻을 정한 그 일들이 이제는 습관처럼 돼서 그 삶의 일부분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니까 아주 높은 공직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세상으로 바뀌지만은 세상 같으면은 다니엘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지위를 유지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처신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을 같이 나누면서 받은 그 지혜와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것은 물론이고 6장 28절에 의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그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형통케 하시니까 윗사람이 그를 보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회사가 됐든 단체가 됐든 잘 됩니다. 자,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새로운 왕국에 그 메대의 다리오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도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데 다니엘 같은 신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소개하면은 메대의 왕 다리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위에 오르자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는데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3명의 총리를 두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월등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다니엘을 온 나라를 다스리는 수석 총리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메대의 그 관료들이 이스라엘 포로 출신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삶에서 약점을 찾지만은 아무런 허물이나 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보기 힘든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매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라 뭐 신앙을 지킨 데 있어서는 그 누구와도 어떤 타협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런 점을 잘 이용만 한다면 다니엘을 올가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음모를 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참 만사하고도 논했습니다.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야 뭐 그들의 음모를 알 리가 없고 자기를 신처럼 높이겠다는데 그 법을 말릴 이유도 없어서 그냥 꽝 하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제 다니엘이 올무에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순전히 다니엘에게 달렸는데 아, 이 사람 참 이상합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자기를 잡으려는 음모에서 나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기도를 받으시는 곳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바로 이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성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들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입을 그들의 이를 돌아보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동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왔지만은 이제 예전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를 잡으려고 쳐놓은 돛에 스스로 걸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게 무슨 무모한 짓입니까?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적에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을 하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0일 동안인데 남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창문 닫아놓고 조용히 혼자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30일인데. 근데 왜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목숨을 가볍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문득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구절이 새롭게 마음에 들었는데 참 이상합니다. 다니엘이 그것이 올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감사 기도를 했대요. 자, 이제 죽을 게 뻔한데 무엇을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감사 기도 내용이 뭘까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감사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다니엘의 이상한 행동을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전에 하던 대로 그날만 특별히 감사했다는 말이 아니고 다니엘이 이런 감사 기도는 매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뭐 특별히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매일 감사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 다니다가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뭐 제가 그 사람들 기도를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요. 근데 젊은 분들과 나이 많은 분들의 기도가 서로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젊은 분들은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많은 반면,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젊으니까 많이 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의 기도는 주로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구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게 더 많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이 80세가 넘은 것 같은데 아마 매일의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본문처럼 아마 감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내가 다니엘이라면 과연 무엇을 감사할까?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때때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면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가 참 많은데 그걸 감사할 것 같아요.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건강 주셔서 그 당시에 80세 참 오래 삽니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뛰어난 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혀주셨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에도 크게 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며 만국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도 그 이방왕국에 선포하는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크리스찬 우리를 세상적으로도 축복하셔서 제가 지위도 높아지고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하신다 그랬을 적에 참 그 하나님한테 영광이고 참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많은 축복을 베풀으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있어요.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 매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호흡을 같이 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분명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평생을 계속해서 다니엘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또 자기에게 주시는 특별한 비전도 보고 또 자기 삶을 인도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할 때마다 새로운 힘과 또 지혜도 받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이 험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도 받았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 시간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고 이제 그렇게 은혜 받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이 그가 바벨론에서 누렸던 그 모든 권세, 뭐 지위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분명해집니다.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과 같이 보내던 그 장소, 그 시간들, 같이 듣던 노래들. 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거나 혹은 죽게 되면은 그 살던 흔적들을 그 방을 그대로 복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 추억들이 너무 귀하니까 그래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축복들은 더 귀중합니다. 이제 와서 다니엘이 죽음이 두렵다고 하나님과 그 호흡을 나누던 장소, 그 시간, 그 방법, 그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으로 그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이걸 이제 와서 포기하고 바꾸겠다는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그래서 만일 지금 죽는다면은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서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그리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확실히 아는데 뭐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늘 하던 대로 예배와 기도를 계속합니다. 자 청년 시절부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평생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습관이 됐어요. 뭐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면은 왕명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나누던 그 모든 것을 바꾸려면 그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내가 사는 순간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이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기도의 용사라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멋있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 대답이 우리 다니엘서 맨 처음 시간에 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이 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하고 습관한 결과고 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은 것들도 몸에 배이도록 습관으로 익히듯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것도 우리 매일의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참수하는 사람들이 이 패거리로 몰려들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을 덮치고 그리고 왕을 찾아오는데 그때야 왕이 비로소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왕도 속았습니다. 왕을 신으로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왕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8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당시 이제 메대 페르시아의 국법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힌 조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왕이 속았습니다.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렇지만 왕도 방법이 없어요. 6장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다 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제 왕이 바랄 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를 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압니다. 왕은 슬퍼하면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해지고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면요,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이 살아계시어 이 세상을 주관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우리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잘 나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매일 호흡을 나누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참 우리가 다니엘에게 본받을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왕이 이제 밤을 새고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되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 다니엘을 무척 아끼고 사랑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니엘이 살아있을 것을 기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6장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니, 입을 막았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천사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굴로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 풀무물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제1격 하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도 이 믿기 어려운 기적을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는 게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70인경에도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들의 입을 닫으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어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건 분명한 사실인데 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까요? 악법도 법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사람을 판결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람이 만든 그 잘못된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같아요. 당시에도 사람이 만든 법이 자기들도 그게 맞는 법인지 틀린 법인지 올바른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다니엘을 정죄한 그 법이 틀린 것을 증명하는 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무죄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쨌든 사제굴에 던져진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질문이 또 하나 떠오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자꾸 질문하십시오. 다니엘은 밤새도록 사자들과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랑카스터에서 하는 그 밀레니엄 티어터에서 공연하는 다니엘이라는 그 뮤지컬을 몇 년 전에 보았는데 네. 사자들이 다니엘 곁에 앉아서 마치 강아지가 이 쓰다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들과 같이 놀고 있는 이 극작가의 상상, 저에게도 역시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었는데 상상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밤새도록 금식을 하는 동안에 다니엘 역시 밤새도록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이 다니엘에는 감사 기도가 습관입니다. 다니엘이 혹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음침한 곳에 이렇게 귀여운 사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성경 기자는 사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 다니엘을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한 게 계속되는 24절입니다. 왕이 말하며 다니엘을 참전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훔쳐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아우 참 끔찍합니다. 이 가족들은 또 무슨 죄가 있다고 같이 죽여요? 가족들까지 같이 죽이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서고금 전 세계를 망라하고 뭡니까? 네.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들을 반역죄로 처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을 희롱했어요. 왕을 조롱하고 왕을 속이고 반역죄죠. 자, 우리 계속되는 26절, 27절에 새로 발표하는 왕의 조서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다운 신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당시 최강국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기적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사자 굴에서 살아났다는 거가 기적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살던 한 목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는 게 기적일 것 같아요. 어떤 게 기적일 것 같아요? 사람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기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바로 이건 구원입니다. 자,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연단해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의 영을 연단하는 거 어떻게 할까? 우리의 영을 어떻게 연단할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몸에 배이게 습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에 다닐 때 다른 사람보다 한 3, 40분 먼저 출근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한 20년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저의 그 신앙 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육체의 건강이 저절로 얻어지지 않듯이 영의 건강도 저절로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뜻을 정하고 지키고 몸에 배이도록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하는데 우리의 자세가 무척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자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이 더 크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나를 낮추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빨리 더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런 우리의 자세로 이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무릎을 꿇는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회가 어디 교회에 왔든지.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자세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내 영혼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최강국의 총리 다니엘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아, 저렇게 높은 분이 그렇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알고 싶다.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이 이 가득한 이 이방 땅에서 이 바벨론 땅, 이 페르시아 땅에서 다니엘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사람의 마음에 시기심을 붙이고 다니엘이 이런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질투로 인한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 이 사건 뒤에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고 또 이것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매일 싸워야 하는 그 영적인 싸움은 이런 선한 싸움입니다. 이런 선한 싸움은 다니엘처럼 우리 뜻을 정하고 매일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을 그의 영혼에, 그의 몸에, 그의 영과 육과 그 모든 것에 온전히 배이도록 습관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뛰어난 지혜로 총명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을 하십니다. 아마 이런 다니엘의 삶이 우리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범이 아닐까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배를, 기도를, 이 경건한 삶을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지키고 그것을 습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세상에 잠들지 않게 깨워주시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저의 삶을, 저의 신앙여정을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